체코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34명의 우리 허브의 가족들이 함께 7박 9일 일정 동안 종교개혁의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쳤는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명절 때 푸짐한 음식이 나오고 그 남은 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는 것처럼 모든 성경 투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기간에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처음 가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까지 쓰세요. 이거 가가지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과 우리 순식구들한테 내년에는 또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싶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름다운 신앙의 그 선진들,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현장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중동 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또 에어 인디아의 참사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눈물로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참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조금을 안다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새롭게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14주째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비록 짧은 서신서지만 우리는 빠른 속도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의 본문이 또 오늘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기독교 복음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술, 담배 잘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도 별로 안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건하려고 노력을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아빠 군인이 뭐예요? 하면 군인은 총을 든 사람이야. 그것은 군인대회 본질은 아니잖아요. 외과 의사는 뭐예요? 했더니 초록색 옷 입는 사람이야. 그것도 역시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과 의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닐 수 있지만 결국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시대의 최정상급 두 지도자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지만 이 두 사람은 당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다음이라는 이 표현도 우습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 중에서는 가장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이들이 복음을 그렇게 잘 알고 그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는데 왜 부딪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지 복음이 무엇이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이 두 사도가 같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미 갈라디아서 설교를 몇 차례 들어본 분들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의 상황을 아실 거예요. 2주 전에 오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혹시 오셨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집에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핵심만 나누자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들과 함께 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다들 도망갑니다. 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나 바나바나 함께 도망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입으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동의는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제 생각과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들이 유대교의 율법도 문화도 다 따라가야만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교회 처음 나와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이게 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모든 위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1장, 2장 전반부까지 한 번도 안 한 일을 시작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가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전문 용어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가 필요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이상 내내 묵상을 합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묵상한 것을 쓰고 또 고치고 계속해서 오늘 아침까지 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다 소화를 하고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다시 듣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아 복음은 정말 미끄럽다라고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아마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놓고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독일 체코가에서 얀 후스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갔지만 우리는 주로 마틴 루터의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탁상 담화와 창세기 강해 등 여러 성경 주석서를 쓰면서 그가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 말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바라볼 때 마치 소가 처음 보는 문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처럼 한다. 아,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루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소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쳐다본다는 거예요. 루터의 이 얘기의 의도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다 똑같다고 루터는 지적합니다. 아, 그게 복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군요. 간단하네요. 믿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복음이 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루터에 의하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훨씬 더 깊어요. 복음은 굉장히 넓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손으로 잡았다고 하는 순간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정도로 복음은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인용했던 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루터는요. 수도사 중에서 가장 헌신된 수도사였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금식, 기도, 성경 읽기, 노동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이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루터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로마서 1장 17절,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타게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름 끝에 나는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경험을 했고 열린 문을 통과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차이를 깨달았을 때 나는 마침내 돌파했다. 여러분 그 차이를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루터처럼 그런 돌파의 경험이 있습니까? 특별히 나는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루터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루터는 복음을 붙잡으려고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복음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손은 루터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내 손이었다. 내 마음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루터는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내가 복음을 이해했어. 난 복음을 알고 있어라고 말한 사람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 라는 순간 아 내가 이 정도로 복음을 몰랐다니를 깨닫게 된 헷갈리시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몰랐다니.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늘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이처럼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빨리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복음이 미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교회 나오신 지 한두 번밖에 안 된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난 정말 기독교에 관심 없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어. 이런 분들, 그 티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 때부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계속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뉴스를 보세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좀 더 큰 교회니까 아예 신문을 딱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신문만 펼쳐서 계속 보시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나 여기 관심 없어. 나 복음에 관심 없어. 나 그냥 왔어. 초대했으니까 왔어. 근데 분위기 괜찮아. 뭐 사람들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와 있어. 하지만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고 복음에 관심이 없어. 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데 어떻게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 나는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상자를 딱 건네면서 여러분 이 상자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복음이 싫어, 나는 복음 거부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사실 여러분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매주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아니, 두 개의 전문 용어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는 이 전문 용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의, 의롭게 하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 산다 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실 한 번도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쓴 적이 없었다가 이제 처음 이런 용어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주식시장이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주위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막 권유해가지고, 아, 난 배워야 되겠다,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서 투자 안 한 거나 다름없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관심 있게 이제 딱 채널을 찾아서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지, 정말 한 세네 개의 단어 중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아, 안 되겠다. 그냥 꺼버리자라고 하고 유혹이 막 생겼는데, 배워야 되겠다.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뭐 새로운 분야 업무를 맡을 때도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문 용어를 배우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신학 용어들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진지한 학문, 모든 진지한 지식의 분야에는 전문 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하기 위해서 괜히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진지한 지식의 분야에서는 탐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요약된 진리입니다. 압축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 분야에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고하고 실험한 사람들이 그 단어에 많은 의미를 담아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같은 학문 분야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해와 사고를 더 빠르게 전진시킨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진지한 학문 분야, 지식 분야에는 용어가 필수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기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복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용어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예요. 의, 저를 따라해주세요. 의로움. 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자기의, 이런 의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 한 절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복음이란 의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막 걸려요. 의? 하나님의 의? 의롭다 하심? 이건 너무 신학종행 용어고 이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이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용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건 실제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자꾸 의를 강조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모든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개념이에요. 얼마 전에 스타워즈의 주연으로 출연했던 애덤 드라이버라는 이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자신은 자신의 작품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된 영화에는 오류만 보입니다. 제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촬영물 속에 제가 한 실수가 자꾸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뛰어난 연기자예요. 그런데 자신이 최선을 다해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기한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안 좋은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후회가 너무 많고 자기 비판만 하기 때문에 결국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기자만 그럴까요?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명한 그 우디 알렌이라는 이 사람도 뉴욕타임즈에서 자신이 만든 영화는 자신이 절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보지 않는 줄 아세요? 왜냐면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나 내가 저 장면을 왜 저렇게 편집했지? 아, 내가 다른 상황이었다면은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준다면 내가 이 영화를 최소한 10배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을 칠 만한 후회와 고통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봐야 될 때는 음을 다 음소거해 놓고 자기가 꼭 봐야 할 그 장면만 빨리 보고 꺼버린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고백이 과연 그냥 이 두 사람이 특이해서 독특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울 보는 걸 싫어할까요?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로 하나의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일 중독에 걸리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쁘게 지내야지만 자기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바쁘게 지나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만 자기가 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헬라어는 디카요 시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의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이 없는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He's a righteous person 하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의는 아무 도덕과 선행과 상관없는 의예요. 무슨 의냐면 관계적인 의예요. 성경의 모든 의는 언제나 고대 히라보에서는 이 디카요 시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에서 이 의롭게 됐나라는 이 표현을 쓸 때 그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을 딱 펼쳐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뭐죠? 창세기 1장을 펼쳐들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늘 하나님과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본래적 의로움,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원래 인간은 본래적인 의로움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였고, 더 중요한 것, 뭐 더 중요하진 않지만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뭐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 의로움이 깨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자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관계, 이 의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니까 벌거벗었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들을 감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 그 존엄성, 그 위대함,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진 그 상태가, 그 의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실감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이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 싶은 이 갈망이 깨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 뭔가를 증명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가정 안에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이런 상실감의 정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많이 사랑해줘도 그 아이는 결국 부모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외모나 성정이나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실감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실감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조차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올바른 관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겹도록 듣는 말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믿지 않는 분, 무신론자와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종교가 억눌린 성경이라는 것도 모르세요? 종교는 인간이 억눌린 욕구입니다. 환상이에요. 이게 누가 시작했죠? 프로이드가 시작한 말이에요. 네. 20세기 초 프로이드는 종교를 인간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가 쓴 책들 보면은 뭐 환상의 미래, 문명 속의 불안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인간의 억눌린 감정과 욕망, 특별히 성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되풀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반대예요. 바울에 의하면 성역이야말로 억눌린 종교예요. 인간의 욕구야말로 억눌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저 여신과 같은 저 사람, 저 정말 멋있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말 닮아가고 싶은 저 사람으로부터 너는 매력적이야, 너는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구,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 정도로 성공하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겠지.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용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용어,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율법에 대해 죽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계속 성경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새 번역을 보게 되면은 다시 뒤에 새 번역이 정말로 이 관계적 개념으로서의 의의를 잘 살려냈죠. 다른 성경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즉 율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바울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깨달은 순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이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다 펼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써 저의 모든 결핍, 저의 모든 실패, 저의 모든 수치, 저의 모든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이 표현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의를 스스로 얻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덕적인 완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돈이 많은 친척이 있어요. 뭐 제가 1부 때는 이모라고 그랬고 2부 때는 삼촌이었으니까는 3부 때는 할아버지라고 그럴게요. 자, 할아버지한테 정말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 그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다 없습니다. 근데 손주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손주들이 다 할아버지한테 너무 잘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다들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에서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뭐 말씀하시면 무조건 명령이에요. 무조건 따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이들은 다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마 그 손주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나는 할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잘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를 진짜 사랑해. 할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분이야. 이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손주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상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주를 딱 불러다가 얘야, 이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몰빵하기로 했다. 나 다 너한테 줬어. 아니, 이미 내가 유언서도 작성했고 법적으로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 이제 할아버지가 돌이키고 싶어도 못 바꿔. 이제는 네 거가 된 거야. 이제 그 뒤로부터 그 손주가 남은 20년, 30년 동안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자신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자기는 스스로 믿었지만 확신했지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확정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실 그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를 정말로 잘 갈판 사람이 바로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 여인은요 정말 그 굉장히 독실한 신자로서 이 여인의 작품마다 이 기독교의 묵직한 진리들이 굉장히 이야기들로 잘 풀어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여인은 1952년에 쓴 소설 현명한 피 Wise Bloo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꼬집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의 주인공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깊이 알았다. 예수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피하는 것이라는 걸. 아마 겉으로 나는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서 죄를 피하는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왜 자꾸 도덕적인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냐? 왜 착하게 살고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최소한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아이러니를 이 플래너리 오코너가 지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저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내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피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집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본보기가 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건 싫어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SOS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그때마다 도움 주시는 건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매력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에도 왜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통제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니까 최소한 저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종교예요. 저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선행도 했고 욕심도 안 냈고 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 정도는 해주시겠죠. 이런 고난을 안 주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면 이게 100%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주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어떡해요? 그 부르심이 그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어떡해요? 인간은 그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게 지금 오커너가 했던 말이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원리예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의의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신앙이 있든 없든 예수님 없이 자기 의의를 추구하며 자기가 자기를 돕고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착하게 사세요, 죄짓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 메시지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일부가 부수적인 것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은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사랑받은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든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 아니면 하나도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면 그래서 의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를 나를 받아주셨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것 같지만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착하게 살려고 해요. 우리는 여전히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헌신하면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또 착해지면 내가 좀 더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순종으로, 행위로, 노력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의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 주시는 의의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